레위기 39번 메시지. 부정한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옴 일. 레위기 11장에서 우리는 음식을 분별하는 것, 즉 먹는 것을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출생이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장에서 우리는 문둥병의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음식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접촉하는 것과 밖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한 우리의 출생은 우리가 외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에 의해 부정합니다. 이 부정함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뭔가 죄된 것을 행하거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구성 성분을 바뀌게 하는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생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것을 접촉하든 부정한 것을 접촉하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접촉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출생의 문제입니다. 문둥병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문둥병이 바깥에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문둥병은 문둥병의 병균이 사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문둥병이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의 성분이 이 질병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문둥병은 발전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은 외부적인 인자와 내부적인 결과 둘 다로 이루어집니다. 원인은 외부에서 오지만 결과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분별하는 것과 부정함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출생과 문둥병. 이 세 가지 문제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우리가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것들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것과 우리의 출생과 외부적인 인자와 내부적인 결과로 생기는 문둥병에 관하여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쁜 것들을 접촉하고 부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문둥병에 들게 하는 외부적인 인자와 내부적인 결과에 걸리기 쉽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거룩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것과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문둥병적인 상태를 처리해야 합니다. 문둥병은 사람의 내부에서 산출된 심각한 죄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은 고의적인 죄와 주제넘은 죄와 단호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은 사람 안에서 산출되는 심각한 죄를 상징합니다. 사실상 문둥병은 사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즉 사람 안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박테리아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둥병은 구약에 예시된 세 가지 경우, 미리암과 게하시와 우시아처럼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문둥병은 항상 반역에서부터 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대리권위인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녀의 반역에는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역의 결과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문둥병은 그녀의 반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에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의 실행에 대해 반역했습니다. 엘리사는 문둥병을 치료받았던 이방인 나아만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문둥병이 깨끗해 된 대가로 선물들을 받은 후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졌습니다. 게하시도 반역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에서 우시아 왕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왕의 규례에 반역했습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 왕은 제사장 직분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이 규례에 반역했고 반역의 결과로 그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문둥병은 먼저 반역하는 사람 안으로 들어갔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문둥병은 어떤 원인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대리 권위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규례와 경륜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대리 권위에 반역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규례에 반역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경륜 전체에 대해서도 반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문둥병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첫 번째 경우는 사탄의 반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그 반역은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반역하기 전에는 죄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반역자 천사장 루시퍼에 의해 고안된 것입니다. 죄는 사실상 문둥병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죄의 표시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대표 권위 혹은 대리 권위를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안배와 통치와 행정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볼 때 죄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반역은 사탄 자신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그 자신에 의해 계시되었습니다. 결국 죄는 인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 즉 문둥병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 후 이제 사람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결과 물론 문둥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것은 문둥병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죄가 문둥병의 문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수님이 천국 헌법을 반포하셨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이 처음으로 하신 일은 한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 즉 문둥병자들인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사탄에 의하여 고안된 죄는 아담을 통하여 인류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문둥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둥병은 여러 가지 많은 죄들, 즉 반역의 많은 표현들과 나타남을 산출합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기는 것.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기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것, 다른 이들과의 마찰, 자만과 자기를 높이는 데 있어서의 사람의 외적인 표현들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기는 것은 문둥병의 표시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제멋대로 하고 제어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 돋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규정 아래에도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마찰도 문둥병의 표시입니다. 물론 형제들과의 마찰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찰은 문둥병이 사람 안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의 표시인 딱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만과 자기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징후이며 표시입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고 7일 동안 금고하는 것.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이 진찰하고 7일 동안 금고하는 것은 한면으로 주님께 데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데려가서 그들이 진찰하고 시간의 온전한 과정 동안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즉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진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문둥병의 외양. 이제 문둥병의 외양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둥병의 외양이 문둥병의 실체입니다. 문둥병의 외양에 관한 이 장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신성한 진단법, 신성한 의술입니다. 털이 휘어짐. 털이 휘어지는 것은 행동하기 위한 힘, 즉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저하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검은 털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검은 털이 휘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해졌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병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짐. 3절 하반절은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딱지가 않고 그 다음에는 환처가 피부보다 깊이 패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릇된 행위가 가려지고 시인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털이 희지 아니함. 4절 상반절은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희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문둥병의 표시가 아니라 좋은 표시이며 좋은 징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람의 그릇된 행위가 가려지지 않고 시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람의 행동하기 위한 힘이 저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환처가 열버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함. 레위기 13장 6절은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버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환처가 열버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의 약함이 은혜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삼켜진 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치료되었으며 회복되었습니다. 피부에 신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임.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신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옛 죄가 행위를 위한 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고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고 다 휘어진 문둥병 환자는 정함.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것은 죄로 가득한 자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견과는 상반됩니다. 여기에서의 예표에 따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죄로 가득하고 아주 죄가 많거나 그의 죄가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시인한다면 그는 사함받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자신을 숨기는 자는 문둥병에 걸린 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은 문둥병의 표시입니다. 난육이 발생하면 이는 문둥병입니다. 아무 때이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문둥병임이 여기에서 우리는 난육이 발생할 때 이것이 문둥병임을 봅니다. 이것은 옛 죄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문둥병은 정하여짐.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것은 만일 되풀이 되는 죄가 고백되어지면 정결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문둥병임.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 그의 외적인 생활이 약해지고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약점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를 불에 데였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튀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이는 문둥병입니다. 피부를 불에 데였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에 의한 행위 예를 들어 성질을 이기지 못하거나 스스로 의롭다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질병의 표시임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문둥병의 표시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 즉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의 실패와 잘못과 잘못된 일들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의 징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문둥병의 징후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를 마음 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기는 하지만 마음 상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 용서합니다. 물론 마음 상한 것을 기억하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시종 마음 상하게 한 당사자들을 용서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잊지 않고서 용서하는 것이며 영적인 질병의 표시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행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시험받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떠하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 이 모든 것이 교회 생활에 의해 시험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동기가 어느 정도는 순수할 수 있으나 완전히 순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은 동기와 의도와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부정한 것으로 태어났고 부정함의 총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정함의 총체인 사람이 동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순수해지기란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정함의 총체이고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순수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과 부활을 거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번제물이고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죄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짓는 우리의 죄를 돌보십니다. 물론 죽음과 부활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가지며 번제물이시고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죄들과 불순한 것들을 사해달라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동기에 있어서의 어떤 불순한 것도 사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취해야 하며 그분의 보배롭고 정결한 피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양심, 즉 피와 그 영으로 인해 정결해진 양심으로 잠잘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 즉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다루는 부분은 음식을 분별하는 것과 출생의 부정함과 우리의 문둥병적인 상태의 세 가지 문제로 시작됩니다. 문둥병은 사탄에 의해 고안된 죄입니다. 죄는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사탄에 의해 고안된 바로 그 문둥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문둥병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바울은 문둥병의 병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둥병은 우리 안으로 들어온 다음 이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죄들과 허물들과 범죄들로 산출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